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설 명절도 주님 주신 평안과 안식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어떤 글이든 마지막에는 앞 내용 요약과 더불어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전합니다. 민수기의 마지막은 슬로브앗 딸들의 기업 상속과 결혼에 관한 에피소드를 전합니다. 앞서 팽팽한 긴장감으로 광야에서의 여정을 기록하던 민수기가 왜 이렇게 마무리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민수기를 큰 그림에서 보면 이해됩니다. 민수기는 책 제목대로 백성민의 셈수, 백성의 수를 셈하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을 세는 이야기가 한 번이면 족할 텐데 민수기에는 중후반부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이유는 처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됐던 사람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다시 한번 계수했습니다. 광야가 무덤이 된 사람들을 기록한 1차 조사는 민수기 1장에서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이 무덤이 될 사람들을 기록한 2차 조사는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총 36장으로 구성된 민수기는 크게 1장에서 25장의 옛 세대의 이야기와 26장에서 36장의 새 세대의 이야기로 나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두 번째 단락이 시작하는 26장의 인구조사 이야기 다음에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두 번째 단락인 새 세대의 이야기의 시작과 끝은 슬로브와 딸들 이야기로 시작해서 슬로브와 딸들 이야기로 마칩니다. 슬로브와 딸들은 새 세대의 상징적인 아이콘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 딸의 입지가 상당히 좁았습니다. 그러기에 새 세대의 아이콘을 남자가 아닌 슬로브아의 딸들이 담당한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슬로브아 딸들이 새 세대의 아이콘으로 쓰인 것은 하나님께서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쓰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느 누구나 와서 누릴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악이 얼마나 지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고대 근동 이스라엘 광야에 펼쳐졌던 하나님 나라는 2022년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 잔치에 우리 모두 초대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오늘 이야기는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이지만 1절에서는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지파의 리더들이 모세를 찾아왔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민수기 27장에 나온 문제의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민수기 27장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민수기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한밤중에 은밀하게 모세를 찾지 않고 회막문에서 온 회중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10부장부터 1000부장에 이르기까지 재판하는 질서가 있었음에도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 문제가 중대 사안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모세가 처리했던 수많은 문제 중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도 이 문제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슬로브앗 딸들이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하매.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기 아버지가 아들 없이 딸만 낳고 돌아가셨기에 아버지의 기업이 사라질 문제에 놓였으니 기업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정하셨던 기업 상속법은 아들에게만 물려주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갚는 기업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기업이란 부모나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말합니다. 현대사회는 화폐 위에 세워진 경제이기에 화폐 경제이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았기에 토지 경제였습니다. 따라서 토지가 주된 기업이자 유산이었습니다. 각 가족에게 분배된 기업은 그 가족의 생존과 직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가족이 자기 기업을 일구며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을 함부로 양도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기업에는 이러한 경제적 의미와 더불어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기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선물로 간주됐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왕이신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간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브와 딸들이 제기한 기업 상속의 문제는 한 가족의 문제를 넘어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닮아 작은 사람들로 대표되는 슬로브아의 딸들을 존중했습니다. 모세는 슬로브아 딸들이 제기한 문제를 그대로 들었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소임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슬로브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슬로브아 딸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기업 상속법의 특례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 없이 별세할 경우 딸에게, 딸도 없을 경우 아버지의 형제에게, 아버지의 형제도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그 가문에 배분된 기업이 유지 보존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슬로브아 딸들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지파 전체 이야기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이는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슬로브아 딸들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릴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민수기 36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딸도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기업을 상속받은 딸들, 대표적으로는 슬로브아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할 경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가 결혼하면 모든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하게 되므로 므낫세 지파의 몫이었던 기업이 남자 쪽 지파의 몫으로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지파의 딸들이 기업을 상속받은 채 므낫세 지파로 시집을 오게 되면 므낫세 지파도 다른 지파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슬로브와 딸들이 당면한 문제는 지파 간의 분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단순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세에게 조치를 취해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나아와 조치를 요구하는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 모습에서는 옛 세대와는 다른 새 세대의 뚜렷한 특징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새 세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했습니다. 2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은 모세를 우리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옛 세대의 반역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고라와 그 무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 무리들은 모세와 아론을 너희라 칭하며 자신들의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와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세우시고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권위자는 하나님께 받은 권위를 10분 사용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환경을 섬기는 밑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권위는 결코 권위자 자신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위해 주어졌습니다. 슬로브아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왔을 때 모세가 자신의 권위로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듣고 전하는 수고를 감당했던 모습은 권위자의 모범입니다. 우리 각자는 권위 아래 속해 있기도 하고 권위를 부여받아 섬기기도 합니다. 권위 아래 속했을 때는 우리가 속한 권위의 질서 아래 하나님의 질서가 잘 유지 보존될 수 있도록 권위자를 따르며 세워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권위를 부여받은 각 영역들, 회사, 학교, 교회, 가정 등에서는 우리가 받은 그 권위를 10분 활용하여 공동체 구성원을 섬겨야 합니다. 모세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았던 므낫세 지파 사람들, 리더들은 슬로브아 딸들의 문제도 존중하고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이처럼 자기 사고의 폭과 너비가 자기 자신을 넘어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까지 헤아리고 자기 권위 아래 일어나는 문제들을 자기 일로 여기고 해결하려는 리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권위자입니다. 둘째로, 새 세대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리더들과 모세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닙니다. 여전히 황량한 광야입니다. 게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언제든지 입성하여 살 수 있는 공터가 아니라 오랜 세월 자기들의 문화와 권력을 갈고 닦은 쟁쟁한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 얻을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오늘의 현실을 해석하는 힘입니다. 이러한 새 세대의 믿음은 옛 세대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는 가데스바네아 지역에서 일어난 가나안 정탐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얻게 될 땅에 소망을 갖고 정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옛 세대의 리더 12명을 차출하여 정탐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리더 12명 중 무려 10명이 하나님의 약속인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눈에 보이는 현실로 해석하는 불신앙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생생한 명을 받고 갔음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원주민들의 강함을 믿었습니다. 이로 인해 옛세대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리더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처럼 민수기 13장 당시는 오직 두 명의 리더와 모세만이 믿음으로 행했지만 오늘 본문인 민수기 36장에서는 믿음은 당연한 전제이고 그 믿음 위에 대화를 주고받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믿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주관적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오늘 나의 삶을 조망하고 선택하는 종합 예술입니다. 본문 속 리더들도 땅 얻을 것을 믿었기에 슬로브아 딸들의 의견을 듣고 모세를 찾아가 문제를 제기하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설 명절 마지막 날인 오늘 나의 현실은 세속적 가치관으로 조망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근거에서 해석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약속하신 말씀을 이미 내 삶에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그것의 근거에 감정을 갖고 선택을 하는 사람이 진정 새 세대, 믿음의 사람입니다. 셋째로, 새 세대는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리더들은 기업을 지키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발언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제비 뽑기를 거론했습니다. 인간의 뜻이 배제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공정함을 뜻하는 제비 뽑기를 리더들이 언급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업 분배가 공정한 것이었음을 뜻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그 다음 3절에서는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첨가되리니라며 떨어지다와 첨가하다라는 동사를 대조 사용하여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마지막 4절에서는 희년이 되어 남편쪽 지파의 영구히 소속되는 일까지 거론하며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리더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감, 문제 해결의 필요성, 그리고 심각성까지 순차적으로 논리를 전개하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기업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곧 기업을 수여하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새 세대와는 달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업신여겼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가 있습니다. 또한 가뭄이라는 현실적 이유에 굴복하여 베들레헴이라는 기업을 포기하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했던 룻의 시부모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홀히 여긴 결과 에서는 지금까지 망령된 자로 일컬어지고 있고 룻의 시부모인 엘리멜렉은 이방 땅에서 죽었고 나오미는 기업을 다 잃어버리며 대가를 치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긴 사람도 나옵니다. 아합 왕 시대 인물 나봇은 조상 대대로 물려지던 기업 포도원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나봇은 아합 왕이 거액을 제시했을 때 돈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기업의 가치로 반응했습니다. 그런 의인을 악녀 이세벨은 죽였고 하나님은 신원하는 분이시기에 이세벨을 저주스러운 죽음에 내버리셨습니다. 거액을 거머쥘 수 있음에도 목숨을 바치기까지 기업을 지켰던 나봇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업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거룩한 하나님 나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품 안에 영원한 기업을 안겨주셨습니다. 분명 우리는 영혼의 문제에서 무기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영혼에 잇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행실이 어떠했든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 나라에서 외인이었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업인 하나님 나라는 임의와 아직 사이의 긴장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죄의 권세를 멸하고 자유를 선물로 주시며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 나라를 얻다 보니 에서처럼 그 가치를 세속적인 복보다 작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약속을 받았음에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옛 세대처럼 불의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영원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새 세대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믿음으로 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는 새 세대에 걸맞게 우리의 기업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도록 우리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며 즐거워하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보며 통탄해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손과 발로 힘써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새 세대인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은 기업을 소중히 여겼고 뺏기지 않고자 꽉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 섬기던 모세가 이 일을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모세는 슬로브아 딸들의 문제, 기업 상속 문제가 제론됐을 때 또 이 문제네 라든지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등 귀찮아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권위로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섬기는 곳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뢴 결과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7장에 이어 이번에도 므낫세 지파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코 문자에 갇힌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을 살지 않고 문자를 붙들고 살아갔다면 민수기 27장에서부터 기업 상속법의 초안으로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시켰을 것입니다. 문자의 영매였던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두 번씩이나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며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라고 책망하셨겠습니까? 신앙인은 문자에 갇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의 현실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른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문자 뒤에 숨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문자를 기준 삼아 사는 것은 편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게 된 하나님을 근거로 현실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지런했고 그리하여 하나님 뜻에 맞는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에 깊어질수록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복잡하고 한 사안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럴수록 문자에 매여 단답형으로 답을 내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에 전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의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문제 해결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기 지파인 므낫세 지파 내에서 결혼하게 하심으로 그 기업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슬로브앗 딸들을 넘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이라고 하며 이스라엘 전체 이야기로 동일하게 확대 적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상속받은 딸들의 경우는 지파 내에서 결혼하도록 경계선을 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그으실 때면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불편함을 느끼며 불순종하는 경우와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평소 반신반의하던 사람이라면 지판의 결혼이라는 경계선을 치실 때 하나님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분이라며 하나님이 두르신 울타리를 가볍게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를 신뢰하는 사람은 당장은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결정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종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경계선 안에 머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두르신 말씀의 울타리는 결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하는 분이 아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제 이야기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에 3살, 5살 된 두 아들을 카시트에 태우고 운전하여 양가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주행 중에 3살 된 아들이 차 문고리를 당겼다 놓으며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아내는 차가 움직일 때는 문고리에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안전의 이유를 들어가며 경계선을 쳤습니다. 그 경계선이 그 아이에게는 자기 선택의 자유가 제한받는 것 같아도 실은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어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는 사랑의 경계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서 주어진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3살 된 아들이 한 번의 말을 알아듣고 행동을 멈추었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아들은 차에 탈 때마다 수차례 거듭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부부는 오래 참음으로 가르쳤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문고리에 손을 대더라도 아들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첫째인 5살 아들이 어렸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문제입니다. 물론 첫째 아들은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둘러주신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사랑과 오래 참음 덕분에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한 단계씩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만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 자유를 보호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세상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금세 자유를 뺏기고 죄에 속박당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모심으로 자유를 보호받고 누리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값없이 자유를 받았을 뿐이지 우리가 받은 자유가 결코 값싼 자유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값없이 받은 이 값비싼 자유를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로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의 선택 위에 두신 기업 보전의 명령은 백성의 생계를 보장함으로 인간다운 삶을 평등하게 살아가는 경제적인 안정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토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 누리는 영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의 선택을 두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야기의 주인공인 슬로보앗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10절과 11절은 슬로브앗 딸들의 순종을 연거푸 이야기하며 그들의 순종이 즉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앞서 살펴봤던 새 세대의 특징 세 가지와 더불어 새 세대의 특징 완결판을 슬로브앗 딸들이 보여줍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10절 말씀에 슬로브앗 딸들의 순종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사이다처럼 시원하셨을 것입니다. 6절에 두르셨던 하나님의 경계선에 대한 슬로브앗 딸들의 반응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곧 순종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계선을 불신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옛 세대의 불순종과는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옛 세대와 새 세대는 분명 같은 장소인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환경 속에서도 반응하는 방식이 불순종과 순종으로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옛 세대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겪었지만 결국 광야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반면 새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음에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끝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 36장 오늘 본문은 땅과 관련된 단순한 결혼 에피소드가 아니라 민족 단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인류가 출현하므로 가나안 입성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They are ready, 준비 완료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당시 사회에서 약자의 위치에 놓인 슬로브앗의 딸들, 즉 여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을 보이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새 세대, 순종의 세대로 준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와 동역하십니다.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춘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새로 조직된 팀에서 부리더로 일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팀의 부리더로서 팀원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으로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팀원들은 마음이 나뉘고 각자 행동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하던 중 내가 하나님과 동역할 때 팀원들과 같았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는 바른 소리를 했지만 실제로는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저였던 것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시며 여전히 그날까지도 저와 동역하려고 애쓰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고 팀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여 사랑 안에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동역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전략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생각보다 뛰어남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삶의 무게중심의 추가,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는 능력도 없고 능력이 있을 필요도 없음을 인정하며 자기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100% 신뢰할 때 우리의 순종은 하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는 기적의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즐거워하시며 놓치지 않고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드리는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슬로브앗의 다섯 딸들은 결혼 문제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어디까지 순종해 보셨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까지 순종을 맡기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을 창시, 곧 시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실 분은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약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면 오늘 내 믿음의 현주소는 나에게 좌절 혹은 교만을 주겠지만 믿음이 예수님에게서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과 겸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기업에 참여하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믿음의 순종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능력이 있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진정 주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11절에는 슬로브아 딸들의 이름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중요한 족장만 기록하는 추격성을 보이고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 문화를 고려해 볼 때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민수기 27장 1절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고 여호수아 17장 3절에서도 무려 3번씩이나 다섯 딸의 이름이 모두 기록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아 딸들의 순종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슬로브앗의 딸들은 지파 내에서 결혼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첫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옛 세대가 남긴 추잡한 불순종의 발자국이 아닌 정결한 순종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땅에 순종의 발자국을 남긴 선교사님과 순교자들의 흔적을 간직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보존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발자국을 간직하고 그 흔적을 한국기독교 200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바른 길닦이가 되는 사명도 받았습니다. 바른 길닦이가 되는 사명이 구호와 이상적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선교사님들과 순교자들의 순종의 발자국을 간직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순종으로 발자국을 찍어야 합니다. 입술의 순종이 아닌 손과 발로 행하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여전히 옛세대와 같이 불만, 불평, 불순종, 불신앙으로 일관하며 아니 불자로 가득한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여전히 우리와 동역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전향입니다. 제국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쫓던 삶의 발자국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어 발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해 죄의 생각과 행동으로 점철된 삶의 방식을 부수고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행동으로 재건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가 옛 세대의 자리를 떠나 새 세대의 자리로 회개하여 순종의 발자국을 남긴다면 그 발자국들이 겹겹이 쌓이며 길을 만들고 그것이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닦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12절은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라며 므낫세 지파 리더들이 믿음으로 행한 문제제기와 모세의 섬김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의 순종으로 모든 문제가 명료하게 해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6절에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전쟁 치르고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이제 민수기는 다음 구절로 결론을 맺습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민수기 1장 1절에서 시내 광야 회막이라는 구체적 장소를 언급하며 민수기를 여셨던 하나님은 민수기의 결론부에서도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며 민수기의 마침표를 찍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며 민수기의 시작과 끝이 여닫힘은 민수기에 나온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마지막 구절과 함께 민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수기의 영어 제목인 Numbers와 한국어 제목인 민수기는 모두 70인역의 번역을 따라 백성의 수를 셈하는 이야기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매 성경 구절의 첫 구절에서 이름을 따오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민수기가 빼 미드바르 광야에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민수기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노라면 민수기가 하나님의 살림살이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춥게 자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잠자리를 깔아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굶지 말라고 밤새 이슬과 함께 만나로 식사를 차려주시고 광야에서 길을 잃지 말라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낡거나 해지지 않도록 신경 쓰시며 빨래와 옷수선을 감당하시는 등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림을 보게 됩니다.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살림살이는 옛 세대의 인구인 60만 3,550명이 새 세대의 인구인 60만 1,730명, 불과 1,820명밖에 차이 나지 않는 것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돌보셨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도록 기록된 민수기에 이어서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의 방식을 갖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신명기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은혜를 베푸실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옛 세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벗지 못하고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애굽에 붙잡혀 반역과 불순종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이 걸핏하면 불순종했음을 민수기 14장 22절은 보여줍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열 번으로 대표될 만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부패하여 폐기해야 마땅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을 두셨던 그 백성을 끝까지 붙드셨고 마침내 새 세대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멸망의 나라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향해 순례하는 순례자로 부르셨습니다. 멸망의 나라에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걷고 있는 지금 여기 광야에서 우리가 옛 세대인지 아니면 새 세대인지 생각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목숨과 눈앞의 현실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우리가 쉬이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옛 세대의 옛 자아로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40년 동안 단 하루도 만나 내리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 인생의 단 하루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영혼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코에 와닿았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되기를 우물쭈물하고 있다면 이 시간 분명한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슬로브아의 딸들로 대표되는 새 세대의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도 나타나 오늘 이후의 여생을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 세상에 세워가는 일에 온 삶을 쏟으며 살아가는 새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민수기 속 광야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여전히 우리에게도 십자가로 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라로 대표되는 옛 세대의 반역을 벗고 슬로브아의 딸들로 대표되는 새 세대의 믿음의 순종으로 분명한 삶의 전향을 보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순종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 삶을 살림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살림 속에 있음을 눈들어 바라봅니다. 이제는 세상을 살림해 가시는 하나님의 큰 뜻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앞으로도 살림해 가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데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새 세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